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참 만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귀한 이 시간, 마음껏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서 만나를 지겨워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참 만나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 5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는 자를 출교시키지 않는 그런 죄를 지적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5장입니다. 입에도 담기 참 담기 싫은 그런 죄인데 이런 죄를 진 사람을 그냥 그대로 교회에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5장을 통해 왜 그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써내려가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문맥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 그래서 누룩을,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이라 그러면 leaven, yeast, 이 빵 만들 때 발효를 하는, 그래서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누룩이라는 단어와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빵, 그죠? 누룩 없는 그리고 유월절 이런 단어를 보게 되면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지금 출애굽 사건을 중심을 하면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제가 14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여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말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해 주시는데 정월, 우리말로 하면 1월이죠.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즉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즉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그게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6절을 보면은요, 6절, 그 12장 6절 안 읽었죠.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월절 양을 죽이는, 즉 유월절을 지키는 날짜도 그 1월의 14일입니다. 그죠? 14일째 양을 죽이라. 그런데 아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7일이 첫째 날이 시작되는 날이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그 첫날은 유월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그날이 무교절 7일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즉 집에서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리고 첫날에 다 버리고 7일 동안 누룩을 집안에 가져오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누룩을 갖고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이스라엘에서 끊쳐진다.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예표 수준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냐?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실 누룩이 성경에 좋게도 쓰여집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누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제 늘어나는, 그 자라나는 천국.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도 누룩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는데, 그러나 대부분 누룩이 나쁜 면에서 사용됩니다. 즉 누룩은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죄와 죄인을 상징하는, 집에서 제하라, 즉 이스라엘 회중에서 죄와 죄인을 제하라 이 말입니다. 즉 그 집집마다 지금 아직도 제사장직이 완전하게 제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죠. 모세가 이제 나중에 율법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직이 더 확실하게 제정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가장이 그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즉 그 집안마다 조그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조그만 성전이 되고 가장들은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서 그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양을 죽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피가 흘려져서 그 피를 그 문에다가, 문지방에다 발라야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누룩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누룩은, 사도 바울한테도 누룩은 죄의 상징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에서 또 교회에서, 즉 개인 생활에서 죄를 제어버려라. 교회에서 죄와 죄인을 제하여 버리라. 즉 출교시키는 것이죠. 물론 회개를 하면 출교를 안 합니다. 출교당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회개를 안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출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를 안 하여 자기가 기독교인 아님을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출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뭐 출교를 하냐, 뭐 사랑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OPC에서는 출교하는데, 그 당회의 그 사건이 들어와서 출교당하는 그때까지 그 average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즉 2년이나 걸려서 출교하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교를 해야 할 그 사람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만나서 계속 회개를 이렇게 하도록 돕는데, 근데 그래도 2년 후까지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출교를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쓴 글하고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무교절과 유월절이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 거기 가서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굽 땅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피가 표적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죽이려고 집집마다 지금 오십니다. 그런데 피가 문지방에 묻혀져 있으면 이게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집안에는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즉 그 장자 대신 누군가가 아니면 누가 즉 이 케이스에서는 어린 양이죠.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한 곳이구나. 즉 예표 수준이지만 대속이 이루어진 곳이구나. 속죄가 이루어진 곳이구나. 이런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면은 이 집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집이구나. 예표 수준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즉 그 집안의 장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절이라 합니다. 왜? 그 피가 표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다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누가 대신 죽든지 그 죄값이 치루어져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되는 거는 아, 이 집에는 죄값이 치루어졌구나 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피가 흘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예, 죄가 용서가 됨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교절은 뭐냐? 죄가 없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워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여러분 합쳐놓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합쳐놓으셨는데 왜?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에서. 죄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즉, 유월절이 칭의하는 모습이라 하면, 무교절은 성화하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현실을 지금 유월절 무교절로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인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두 가지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뭐예요? 하나는 죄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의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순종을 하되 완전하게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완전하게 순종을 못하면 순종을 해도 죄입니다. 아니, 이건 순종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러면 그 반대의 의는 뭐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죄가 있는 것은 죄값을 치러주시는 걸로 해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러나 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죄 없는 삶,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예수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33년 동안 여러분과 저 대신 완전한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삶을 살으신 걸로 얻어진 그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보이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 피로 우리가 씻어져서, 즉 그 피가 우리에게 묻혀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예수님의 완전하신 삶도,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삶도 무교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또 유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의 구원받은 현실이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으로 이제 심판을 면하여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현실이 지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꼭 잘못하면은 아직 새 덩어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는데,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죠. 벌써 누룩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버리라는 말보다는 벌써 누룩 없는 자인데 하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로 지금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룩이 없어요. 내가 누룩이 없는 자예요. 즉 죄가 없는 자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죄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자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자로서. 누룩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므로 그 현실을 증거하란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들이 누룩을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아르구멘트입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왜 누룩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 6장에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11절 앞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 가늠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탈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고 11절이 시작되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에는 너희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누룩으로 꽉 찬 자인데 예수님의 피로, 성령님의 역사로 다 씻겨지고 거룩함과 의로움이 주어졌다. 이제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 편지가 누구한테 전해집니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즉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집니다. 즉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자들이 벌써 되었는데 그러므로 누룩이 있으면 잘못됐다. 이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왜? 누룩을 갖고 있을 자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우리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어떤 사람으로 된 것으로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 하면 누룩이 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구원받고 이제 죄를 한 번도 안 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고도 죄를 지는데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된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자인 것을 더욱더 잘 증거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제하여 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누룩이 없는 자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정말 누룩이 없는 자가 된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런 자 됨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지금 그겁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개인 삶에서도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되지만 교회에서도 그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 누룩이 회개를 하여 무교병이 돼버리지 않는 한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면 이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거죠. 그러나 죄짓기 전부터 자꾸 여러분과 저는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고는 뭐래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구약 백성 같으면 이것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양이 죽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을 죽여서 이제 그 피를 문지방에 칠했다. 그러면 그 뒤로 뭐가 따릅니까? 7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삶이 따릅니다. 즉 유월절 양이 죽었다는 말은 무교절이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유월절 양이 죽은 걸로 믿으시면 이제 뭐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까? 무교절이 시작됐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무교절이 그럼 무슨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7일 동안? 죄 없이. 7일, 7. 완전하다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유월절 양 예수님이 죽은 걸 안 믿으면 몰라도 나 대신 죽었다고 믿는 한은 무교절이라는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끊쳐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 끊쳐진단 말이에요. 누룩을 갖고 있으면. 즉 무교절을 사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삶은 영원한 무교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벌써 그 영원한 무교절을 시작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안 받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으로 믿고 계시느냐. 어떠한 구원이 일어난 것으로 믿고 계시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믿는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 할 말 하나도 없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어라 이 말밖에 없어요. 믿는다니까 그러면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는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그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뭐 억지로 강제로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교인들을 억지로 하게끔 강제로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 거 옛날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안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 손해고 받으시면 그럼 성령님의 역사 하시는 거고 믿는 거고 이제 말이 되는 거고. 정말 뭘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안 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저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기억조차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회개가 정말 진심이 아니어서 조금 확신이 없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자기가 진심이 아닌 건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또 뭐예요? 이걸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겠다. 둘 다 좋은 게 아니죠. 다시는 기억조차 안 하겠다도 안 믿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또 진심으로 안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것도 잘못됐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죄는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뭐 아프고 병나고 돈이 없고 뭐 뭐가 없고 뭐가 없고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죄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된 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인은 있어도 폼 잡지 말고 없는 것 같이 사는 거. 없어도 푹 죽어 살지 말고 있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다 가진 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좀 예천 장로교회 저부터 이게 좀 진리인 것 같이 좀 보여주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게 무슨 가짜인 것 같이들 하지 마시고 이 진리라는 거 한번 좀 보여달란 보여주단 말입니다. 에이,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보고 웃습니다. 안이꼽게 웃어요. 근데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뭐 안이꼽게 웃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나 진리라는 건 한번 보여. 와, 나는 못 믿겠지만 쟤네들 보면 좀 진짜인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 그러면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저 성만찬을 하는데 그 성만찬이 어떻게 제정이 됐어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최후의 만찬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그 17절을 읽어보세요. 26장 17절. 17절을 읽어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 이 성만찬이 유월절 식사네요. 그죠?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거네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면 오늘 성만찬에 여러분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성만찬에 나오면 뭐가 보여요? 유월절이 벌써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즉,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유월절 양을 죽이는 날이 무슨 날의 첫째 날? 무교절. 그러면 성찬에 나오면서 느낀다기보다 아는 게 뭐예요? 인식하는 게 뭐예요? 무교절이 시작됐구나.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무교절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누룩을 제하여 버려야죠. 무교절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성찬에 나오면서 어떻게 그걸 부인하실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됐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성찬입니다. 즉 내가 이제 죄 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면 지금 아직도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즐거운 시절입니다. 영원한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누룩이 제어된 그 현실을 증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를 보면 수많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감사제, 속제제, 뭐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 그러면 유월절 제사는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1절. 레위기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번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의 희생과 함께 드리고 그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하고 쭉 나가고 시간이 없어서 15절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즉 제사 중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즉 제사가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항상 제사가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있고 만찬이 있으면서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그 백성의 화목. 평화, 평강. 이게 화목제인데 유월제 제사가 그렇단 말이에요.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성찬에 나오면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안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상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제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죠. 동물이 죽고 피가 흘려져 대속의 모습.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화목, 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에 나올 때마다 저희는 아, 벌써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끝이에요. 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졌어요. 그래서 성만찬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이제 없어요. 뭐만 남았어요? 교제입니다. 만찬.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현실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그러나 또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5장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고 의가 해결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찬은 예수님 장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 장례식같이 그냥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만찬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분과 기쁘게 화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성찬 이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 심판대야 되는데 심판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와, 심판대가 돼야 되는데 교제의 테이블로 변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테이블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나오면서 깜짝 놀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죽으러 나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건 죽는 건데 교제의 테이블로 심판대가 교제의 테이블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떨고 있는 죄인들이 또 어떻게 변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 떠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기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영원한 만찬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천국의 마스터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뭘 더 바라십니까? 아니,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뭐가 세상에서 뭐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무슨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면 더 기뻐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꼭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플러스 뭐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세상적인 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저것이 어떻게 돼야 이제 기쁘대. 이런 참. 우리 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돼 있건 간에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현실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룩을 가진 자로 취급을 당한 거죠. 진짜 무교절이 표하고 있던 죄 없는 삶을 진짜로 사신 예수님이 누룩을 가진 자로 발견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끊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진짜로 그 무교절이 보여주던 진짜 삶을 사신 분은 끊쳐지고 그 무교절 보이던 그 현실과 참으로 요만큼도 비슷한 점이 없는 죄에 꽉 찬 삶을 사는 우리들은 안 끊쳐지고 기뻐하세요. 지금 어느 정도로 기뻐해야 될 자들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다. 네, 몰라요. 그래서 나오시면서 많은 걸 보세요, 지금. 우리 천국 현실. 지금 뭐 보통 엄청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다른 거 다 기억 못하십니다. 6월절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6월절 양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무교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의 삶이 천국으로 이제 영원히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해서 이제 무교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영적인 현실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지금 현실인지를 깨달아 믿음으로 그 현실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룩을 제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저희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무교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